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2절입니다. 에스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려선적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다. 에스가 가로되 내가 내 종자 수인을 내게 머물리라. 야곱이 가로되 어찌하여 그리하리까. 나로 내 주께 은혜를 얻게 하소서 하매 이날에 에스는 세일로 해정하고 야곱은 숲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고로 그 땅 이름을 숲곳이라 부르더라. 17절 말씀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배운다는 것은 우리 인생에 그 어떤 것을 배우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을 배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처음에 태어나면 뭘 배웁니까? 아이들이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게 있죠. 아이들이 태어나서 배워야 할 게 이제 말하는 것들을 배워야 됩니다. 말을 배워야죠. 물론 또 걸음마도 배워야 됩니다. 애가 누워가지고 막 입만 살아가지고 말만 잘하고 누워가 일어나도 않고 걷지도 않고 말만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가 말도 배워야 되고 또 걸음마도 배워야 되고, 그러면 이제 아이가 이제 자라면서 걸음걸이도 이제 걷고 뛰고 말도 잘하면 됩니까? 뭐도 배워야 돼요? 글도 배워야 되죠? 말은 잘하고 잘 뛰어다니는데 글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보면은. 그 글만 배우면 됩니까? 말도 할 줄 알고 글도 쓸 줄 알고 읽을 줄 아는데 계산을 못해. 그러면 될까요? 또 계산하는 법도 배워야 되겠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제 어른이 되면 운전하는 법도 배워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되는, 그 중에 또 사람이 마음의 세계도 배워야 됩니다. 마음을 나누는 법도 배워야 되고 마음을 꺾는 법도 배워야 되고. 자, 근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을, 마음에 필요한 모든 것을 배우기 위해서 꼭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믿음입니다. 마음을 꺾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또 마음을 나누는 것을 어떻게 배우느냐,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과 부담을 넘는 법을 어떻게 배우느냐. 자, 마음의 세계에 관계된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게, 기본이 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 가지고 뛰어난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계산하는 능력입니다. 외국에는 구구단을 외우지 않기 때문에 뭐 이제 계산기를 사용해서 계산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계산하는 머리가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선교사님이 국경을 넘어가려면 우리가 환전을 해야 됩니다. 물론 은행에서 환전을 해주지만은 은행에서의 환전은 항상 돈을 조금 줘요. 환전 상인들한테 환전을 하면 돈을 많이 주는데 환전을 하다 보면은 저도 이제 아프리카에 이렇게 살아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국경지대에서 이제 환전을 이렇게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데 꼭 환전 상인들이 있어서 환전을 해줍니다.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가면 그 나라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환전을 해줘요. 또 이쪽 나라에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도 환전을 해야 되니까 환전 상인들은 들어가는 사람한테 나오는 사람한테 환전을 하니까 이제 돈을 벌죠. 그래서 이제 국경지대에 가면은 환전을 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막 서로 자기한테 환전하라고 막 와요. 근데 그 환전 상인들이 속이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보면은. 그 중에 이제 속이는 방법 말고 좀 제가 좀 머리가 돌아가는 환전 상인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환전을 해주는가. 국경지대에 가면 버스를 타고 국경에 가서 이제 내려야 됩니다. 이제 내려서 이제 비자를 받아서 이제 넘어가고 아니면은 이제 이미그레이션을 통과해서 이제 넘어가는데 그 이제 국경지대 가면 환전 상인이 많은데 이 사람은 아프리카 사람인데도 머리가 좀 잘 돌아가는 사람이에요. 어디서 환전을 해주냐면은 버스 안에서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 버스가 국경에 도달하기 전에 미리 버스를 타요. 모르겠어요. 버스 기사하고 약속이 돼 있는지 모르지만은 일정 이제 거리가 떨어진 데 버스를 타서 그 안에 사람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럼 그 안에 있는 손님은 다 자기 손님이죠? 근데 제가 이제 보면서 환전을 해주는데 이 사람이 계산기를 안 두드리는 거예요. 얼마 하면은 뭐 척 주고 얼마 하고 주는데 저는 환전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과연 저 사람이 저 환전하는 사람에게 얼마 하면 얼마 환전을 해주는데 과연 액수를 바르게 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 제가 나중에 이제 생각을 했어요. 야, 저 사람 참 계산 잘한다. 뭐 얼마 하면 탁 주고 환전을 하는데 계산기도 없이 막 주는 거예요. 그 제가 야, 아프리카 사람 중에 계산을 저렇게 잘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저렇게 옛날에 버스 안내양 뭐 얼마짜리 내서 축축축 집어가 뭐 몇 명 하면 축축축축 해가지고 축 주잖아요 보면은 이 사람도 주는데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보통 사람들이 환전하는 액수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일정한 단위니까 그게 이제 자꾸 하다 보니 외워져가지고 이렇게 주는데 꼭 그렇지만 않을 텐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0,000원, 20,000원 이렇게 뭐 환전하면은 딱딱 나오지만은 뭐 15,000원, 뭐 17,000원 이렇게 환전하면은 얼마를 줄까? 제가 계산을 이제 이 계산을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가 아무 문제 없겠구나 하고 깨달았었어요. 왜? 대충 알아서 주면 그 사람도 계산을 못해. 받는 사람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그냥 대충 이렇게 주면은 뭐 이만큼인갑다고 대충 받는 거예요. 제가 그걸 언제 알았느냐. 케냐에서 이제 제일 큰 돈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한 15,000원 정도 되는 지폐가 제일 큰 액수예요. 이 지폐는 이제 굉장히 큰 지폐예요. 이제 보통 사람들, 근로자들 일당이 이제 5,000원이니까 그 3배에 해당하는 큰 액수죠, 보면은. 큰 지폐인데, 이제 이 큰 지폐를 가지고 이제 물건을 이렇게 이제 사잖아요. 그러면은 그 서름돈을 제대로 내주는지 꼭 확인을 해야 돼요. 여행을 하다가 이제 뭐 음료수 하나 사먹고 빵 하나 사서 이제 버스에 타고 이제 정류장에 들렸을 때 사서 이제 먹으려고 이제 돈을 계산하면은 잘 계산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꼭 작게 줘요. 이걸 액수를. 그래서 제가 우리는 계산이 금방 되잖아요 보면은 주고 이렇게 해서 계산이 왜 이 돈이 적냐고 내가 이거 물건 이렇게 사는 것보다 지금 적게 준다고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이 알았다 하면서 이제 더 줘요. 그래서 이제 받아서 버스를 타고 버스 가면서 보면은 또 더 많이 줬어. 이거 지금 버스 출발해가 지금 가고 있는데 다시 버스 스톱해가지고 돌아갈 수도 없는 일이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야, 이 계산을 이렇게 대충 하구나, 이렇게. 그래가 어떻게 장사를 하는지 몰라요. 환전하는 데를 가면은 속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환전 상인들한테 이제 잘 해야 되는 게, 안 속으려고 잘 해야 되는 게, 분명히 이제 눈앞에서 보는 데서 이제 탁 해가지고 줬는데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분명히 맞게 살려줬는데 어떻게 했는지 보면 다시 살려보면은 적어요. 그래서, 야, 너 지금 적게 줬다 하고, 그럼 또 지도 한번 헤아려 봐요. 적네 하면서 더 얹어가지고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맞았잖아요. 예를 들어 세 장이 모자랐다 합시다. 자기도 이제 막 헤아려 보고 세 장 모자라잖아 하면, 그럼 알았어. 세 장 탁 해가 탁 줘요 보면은. 근데 가보면 다섯 장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 단세 어떻게 빼가지고, 위로는 더 주면서 밑으로는, 위로 세 장 더 주면서 밑으로 빼가지고 이제 모자라는 거예요 또. 별별 이제 그 속임수가 다 있는데, 어떤 선교사님이 한 번은 환전을 하는데 이제, 아, 이 사람은 정확하게 주는 거예요. 계산기 탁 가지고 얼마 하니까 탁탁탁 두드려가지고 이제 얼마 해가면 정확하게 헤아리가 탁 주고, 또 선교사 헤아리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장수는. 그래, 야, 이 아프리카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 중에 이게 지금 사기 안 치는 사람 잘 없고 안 속이는 사람 잘 없는데, 근데 액수를 이제 계산기가 탁탁탁 하는데 보니까 이게 좀 적은 것 같은 거예요, 액수가. 근데 계산기로는 분명히 맞았는데. 그래서 우리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뭘 잘한다고요? 계산을 잘하잖아요. 이게 적은 것 같은데 싶어가지고, 한국 사람들은 종이하고 이제 연필만 있으면 완벽하게 계산해내죠. 그렇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안 그런 사람 있습니까? 나는 안 그런데, 이런 분 있어요? 그 종이하고 연필에서 완벽하게 계산해내잖아요. 구단 다 외워놓으니까. 그래가 탁, 걔가 계산해보니까, 이 적은 거예요, 돈이. 그 사람 불러가, 야, 너 돈 지금 왜 적게 줬냐. 그 이 사람이 계산기 탁탁탁 해가 타격, 맞지 않냐고 하는데, 성교사님 종이에 탁탁, 아니, 이게 틀렸어. 그 이 사람이, 너 참 똑똑하네 하면서 돈 더 주더래요. 그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계산기의 버튼의 위치를 바꿔놓은 거예요. 수를 조작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계산을 정확하게, 위에 껍데기 버튼은 분명히 굳이만은 뭐 5가 눌러진다든지 안에 자판을 바꿔놔가지고. 그러니까 이걸 누가, 아프리카 사람이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수법으로 잘 해먹다가 유일하게 덜통난 게 한국 사람 환전해주면서, 그래서 뭐라고 했다고요? 너 참 똑똑하네 하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려면은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야 내가 속지 않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배워야 편리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행복이라는 것은 마음에 담는 것이기 때문에, 이 행복이라는 것은 내가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은 절대로 마음의 행복을 누리질 못해요. 왜냐? 자, 이 믿음이라는 것은 뭐와 같으냐면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사람이 쉬어줘야 됩니다. 운동도 해줘야 되고, 잘 먹어줘야 되고, 쉬어야 되는데,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쉬지를 못해요. 쉼이 없어요.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평안이 없고 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불안하고, 늘 답답하고, 늘 어렵고, 힘들고, 외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마음의 면역과 같음. 마음의 면역이 있어야 내가 모든 병을 다 이겨내고 쉴 수 있고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의 믿음이 없으면 내게 찾아오는 마음의 어떤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이 없는 것과 같습니다. 에이즈라는 것은 후천성 면역 결핍증입니다. 근데 간혹 선천적으로 면역이 결핍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이제 면역 결핍이 돼가지고 태어나면, 이 사람은 병에 대한 아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살아야 되냐면은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만들어진 균이 없는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접촉할 수도 없고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뭐 활동할 수도 없고 무균실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이제 피곤한 삶이냐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한 삶이냐는 감옥과 같잖아요. 보면은 어떻게 보면 감옥보다도 더 하겠죠. 감옥에서는 그래도 교도소에서는 사람들과 대화도 하고 사람들과도 뭐 운동도 할 수 있고 일도 같이 할 수 있고 그렇겠지만은 자 마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 면역이 없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면역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그것 때문에 다 고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하게 되어 있고요. 염려하게 되어 있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점점 믿음이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는 어떤 마음의 어려움이 와도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그만한 서운한 소리만 하나만 들어도 마음에 그게 병이 되는 거예요.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도 막 고통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오해하고 쉽게 마음 닫고 쉽게 고통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며 왜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모든 병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뭐가 없으면요? 마음에 믿음이 없으면 모든 병에 걸려들게 돼 있어요. 사람들의 마음 속에 야 내가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안 가져요. 내가 이 믿음을 배우지 않으면 내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움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극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믿음을 배워야 되겠다. 누구나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믿음을 배우려고 한두 번 시도해보고 믿음을 배우려고 몇 번 해보다가 안 되어지면 굉장히 쉽게 포기를 해버립니다. 아이 나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난 믿음 배워보려고 하니까 잘 안 되더라. 야 내가 이 믿음은 어떻게 쓴지 믿음은 배워야 된다. 이 생각을 갖는 것이 아니라 그냥 대충 믿음 배우려고 하다가 안 되고 어려우면은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포기를 하는 거예요. 쉽게 포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내가 이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3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믿음을 배워야 되는 건데 믿음을 배우려고 하다가 잘 안 된다고 포기를 해버리면 여러분이 평생 믿음을 못 배우고 믿음 없이 살면서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어려움들, 마음의 갈등들, 사람과의 어떤 갈등들, 형편에서 오는 어려움들, 내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런 어려운 문제들 그 어떤 것도 극복을 못합니다. 문제가 찾아오면 그 문제에 다 걸려들어요. 면역이 없으면 어떤 병이 찾아오든지 그 병에 다 걸려드는 것처럼 여러분 저는 제가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굳이 꼭 믿음으로 살아야 되냐? 아, 뭐 내가 이제 구원 받았으면 됐지. 그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 믿음을 배워야 될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성을 별로 못 느꼈습니다. 아, 뭐 내가 이제 구원 받았는데 천국 가면 되지. 그리고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막상 믿음을 배우려고 하니까 이 믿음을 배우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와서 생각을 해보면 야, 내가 이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했다면 내가 어떻게 될 뻔했나. 야, 이 믿음의 삶이라는 게 이렇게 놀라운 것인데. 자, 그래서 여러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야, 이건 내가 잘 안 되어도 잘 안 된다고 포기할 것이 아니라 믿음은 꼭 배워야 되거나 그 믿음의 가치를 잘 모르면 믿음을 배워야 된다는 것 그냥 필요성만 알면은 그냥 믿음 배워야지 믿음 배우면 좋지 그렇게 필요를 느끼고 믿음을 배우려고 잘 안 되면은 금방 쉽게 포기하고 주저앉고 물러나게 돼 있어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 가서 3년 안에 그 나라 말을 못 배우면 평생 못 배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 3년 안에 그 나라 말을 못 배우면 평생을 못 배운다는 것이 3년을 살다 보면 그 나라 말을 못 배워도 사는데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적응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 말을 배워야 되겠다는 뭐 말을 못해 답답하다 어렵다 이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여러분 마음에서 포기만 하지 않으면은 언제든지 믿음을 배울 수 있습니다. 아 저는 구원받은 지 10년 됐는데 아니 내가 이제 믿음을 못 배웠는데 믿음으로 사는 법을 못 배웠는데 대충 뭐 이렇게 살면 되지 뭐 지금 와서 이제 와서 내가 믿음을 배울 수 있겠나 지금까지 해도 안 됐는데 지금 믿음 배운다고 되겠나 아니요 이 믿음의 세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제든지 내 마음에서 포기하지 않고 내 마음에서 물러나지 않으면 이 믿음을 배울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 참 신기한 것은 여러분 저는 자주 이제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종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은 아, 내 마음이 믿음에서 멀어져 있는 내 자신을 자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야, 내가 또 믿음에서 멀어져 있구나. 아니면 야, 이 문제를 내가 믿음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믿음으로 하려고 안 하고 내 마음이 믿음 아닌 데가 있었구나. 아, 그래서 내 마음을 믿음 편으로 돌이키면 이 문제에서 벗어나고 금방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자주 이제 옮겨야 했습니다. 왜? 내 마음이 자주 믿음 아닌 데로 흘러 떠내려가 버리기 때문에. 물론, 내가 믿음을 배우는데 시간이 걸리긴 했어도, 야, 이 믿음의 세계는 꼭 배워야 하는 거구나. 내 마음에서 물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믿음의 세계를 꼭 배워야 되구나. 왜냐? 여러분 성경 속에 보면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어지고 모든 병이든 모든 문제든 모든 어려움들이 믿음 하나 있으니까 그 문제가 금방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믿음 하나 있으니까 그 문제에서 금방 벗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은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이제 우리가 말하면 이제 우리 삶에 일어나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이 형편 이전에 죄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모든 죄 문제는 뭘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모든 죄 문제는 뭘로 씻을 수 있고 무엇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예, 믿음입니다. 어떤 죄가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믿음 하나 가졌을 때 그 죄가 눈처럼 이게 양털처럼 이게 깨끗하게 씻어지는 것처럼 우리 삶의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해결되어집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이 있든 믿음으로 해결되어지는데 자,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항상 거기에는 어떤 장벽을 하나 넘어야 됩니다. 옛날에 동독과 서독이 이렇게 나뉘어져 있을 때 동베를린에서 서베를린으로 가려면은 이 베를린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벽 앞에 가보면 자유를 찾아서 그 장벽을 넘다가 희생된 사람들의 그 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장벽을 넘다가 희생된 거예요. 목숨을 걸고 그 장벽을 넘은 거죠. 근데 우리는 믿음의 세계에 가려면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이 육의 세계에서 영의 세계로 가려고 할 때 그 세계로 넘어가지 못하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장벽을 쳐놨습니다. 그 장벽을 넘어야 믿음의 세계에 갈 수 있고 그 장벽을 넘어야 영의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벽은 여러분이 믿음의 세계를 가려고 할 때 그걸 가로막고 있는 장벽이 부담이라는 장벽이 있습니다.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 내가 믿음의 세계로 가려고 하면 아, 내가 믿음을 배워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믿음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자,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그냥 가면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려고 하면 꼭 부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못 배우는 사람은 아무 부담 없이 그냥 믿음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은 믿음을 못 배웁니다. 내가 믿음을 배우려면은 이런 부담도 넘고 저런 부담도 넘어야 되겠구나. 믿음으로 하려고 할 때 늘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부담스럽기 때문에. 망할 것처럼 보이고 안 될 것처럼 보이고 안 되면 어떡하냐 망하면 어떡하냐 이런 부담 때문에 믿음의 길을 못 가고 이제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또한 제가 이제 그 IYF 학생들에게 IYF 학생들이 자주 이제 상담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IYF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공부할 시간이 없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IYF 활동을 못 하겠고 갈등이 됩니다. 그 제가 학생들 마음에 둘 중에 하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고 이제 해요. 그럼 제가 꼭 해주는 이야기였습니다. 둘 다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는 말이 있어요. 둘 다 하면서 장학금 타라고 합니다. 혹 때로 왔다가 혹 붙이는 거예요. 아니 지금 공부하기도 바쁘고 그리고 또 IYF 활동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또 바쁜데 제가 장학금 타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어리둥절해요. 설명을 해줍니다. 야, 네 친구들 보면 노는 친구들 있지. 예, 있다는 거죠. 특히 이제 신입생들 보면 대학 갔으니까 막 놀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입니다. 야, 놀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공부가 머리에 안 들어와. 그런데 이 영적인 일은 IYF 활동을 하고 영적인 일은 그 일을 하다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딱 공부 집중이 되니까 IYF 활동 다 하고도 장학금 탈 수 있다고. 그래서 여러 학생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그 부담을 넘어서 장학금을 타요. 그래서 제가 아까 간증한 자매가 이야기한 것처럼 학생들이 대부분 내가 영적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시간이 없고 부담스럽고 또 공부도 해야 되고 그래서 뭘 줄이려고 하냐면은 영적인 일을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일을. 우리 마음은 그래요. 야, 내가 영적인 일이 있고 또 내 삶에 육신의 일에 학생은 공부해야 될 일들, 직장생활도 해야 될 일들,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으면 사람들은 꼭 영적인 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걸 줄이지 말고 육신의 것을 줄이면 실제로 육신의 것에서 줄여서 시간을 얻을 수 있는 시간이 많은데 그래서 IYF 학생이 그래 아 내가 육신의 것을 줄여야 되구나 영적인 거 이런 그대로 하고 그래 내가 시간이 없으니까 공부도 해야 되고 IYF 활동도 해야 되고 시간이 없으니까 그러면 잠을 줄여야 되겠네 그럼 내가 여유 있게 노는 시간을 줄여야 되겠네 그래 점심시간을 줄여서라도 아니면 내가 생활하는데 이런 육신의 어떤 소통 시간을 줄여서라도 영적인 일을 하면 되구나 사실 이 생각을 잘 못해요. 방향을 잡아주고 생각의 방향을 잡아주면 학생들 마음이 움직여지면서 정말 IYF 활동도 하고 장학금도 타고 다 해요. 보면은 우리는 믿음으로 살려고 하다가 부담스러우면은 신앙을 하려고 하다가 우리가 부담스러우면 자꾸 줄이려고 하는 게 영적인 것을 줄이려고 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걸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마음인 거예요. 마음에서 뒤로 물러날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야, 내가 넘어야 할 장벽이 있는데 믿음의 길을 가려면은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데 믿음으로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럽다고 해서 내가 이 부담을 피하고 장벽을 안 넘으면은 내가 망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냥 믿음 못 배운다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장벽을 못 넘고 믿음을 못 배우면은 내 인생의 길이 망하고 불행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33장에서 그 부분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왜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되는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지,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믿음으로 삶을 살지 않으면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닥치는지. 자, 오늘 창세기 33장의 이 장면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형 에서가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이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채면서 아버지 집을 떠나올 때 에서는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마음에서 에서의 마음에서 이 야곱의 마음에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 에서를 또 만나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야곱이 얻은 떼를 나눕니다. 양과 소와 이 덜짐승을 두 떼로 나눠가지고 한 떼를 치면 한 떼는 피하리라 하면서 이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야복 강가에서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이 나올 정도로, 밤새도록 씨름할 정도로. 이런 야곱이 이제 33장에서 막상 에서를 만나보니까 내가 생각하던 에서가 아닌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믿음의 세계를 하나 배워야 될 게 뭐냐면은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에서가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에서는 자기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분명히 그건 직접 들은 이야기고 형 에서가 아버지가 살아계시는 동안에는 그냥 두고 있지만은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복수를 하려고 칼을 갈고 있었다는 걸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직접 만나보니까 이 에서는 33장에서 야곱이 만나는 에서는 말씀 안에 있는 에서입니다. 야곱의 마음 안에 에서가 있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안에 있는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는 에서였고 말씀 안에 있는 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 안에서는 에서가 야곱을 섬긴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느 것이 실상이냐는 거예요. 내가 보고 듣고 알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 에서, 그럼 그 정보는 거짓된 정보냐? 아니요. 내가 알고 있는 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챘기 때문에 죽이려고 했던 게 사실이지만은 그러나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에서는 거짓된 거고 말씀 안에 있는 에서가 실상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믿음을 배우려고 할 때 왜 믿음을 못 배우냐면은 사람들은 말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고 돼 있지만은 그 말씀하고 지금 눈앞에 있는 에서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아니, 이 에서는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긴다.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믿음은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있는 세계하고 다른 세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에스가 뭐 이왕 이렇게 됐으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뭐 우리 집에 누가 둘 중에 하나는 축복을 받아야 되니까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면 이제 내가 야곱을 섬겨야 되겠다. 그러면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란 이 말씀을 믿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야곱의 마음에 야곱의 귀에 들려지는 소리, 야곱의 마음에 느껴지는 것, 야곱이 알고 있는 이 모든 것은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말씀에서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자, 그래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사람은 이래서 믿음을 못 갖는 거예요. 아니,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씀에서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되고 이걸 믿으라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냐는 거예요.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말씀하고 형편하고 너무 다르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마음 안에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장벽을 또 넘어야 됩니다. 믿음을 배우려면은 이 장벽을 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 아주 쉽게 믿고 있는 걸 옛날 사람들이 이 장벽을 못 넘어서 못 믿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를 들면요. 지구가 돈다는 사실입니다. 이 지구가 돈다는 사실을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 다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있습니까? 예, 이 믿음을 옛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을 못 가졌습니다. 왜? 내가 보고 느끼는 거는 태양이 돌고 있는데 그와 정반대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와 정반대되게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못 믿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왜? 그 장벽을 넘었습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고 내가 느끼기에는 태양이 도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지만 우리는 그걸 넘어서 아니다. 그러나 이건 지구가 돌고 있는 거라고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와 비슷하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려면 이 장벽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 내가 보기에는 야곱이 보기에는 에서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실상은 말씀에서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라고 했기 때문에 형 에서가 나를 섬길 거라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33장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말씀이 실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형 에서가 정말 야곱을 섬기려고 하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야곱은 에서가 400인을 거느리고 온다고 하니까 나를 치러 오는 줄 알았지만은 실상은 야곱을 섬기러 오더라는 거예요. 33장 12절 에서가 가로되 우리가 떠나가자 내가 너의 앞잡이가 되리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도하시거니와 자식들은 유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떼가 새끼를 데렸은즉 하루만 과히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컨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짐승과 자식의 행보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라. 자, 여러분 에서가 온 마음을 다해서 야곱을 섬기려고 하더라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말씀대로 이 에서는 지금 야곱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400인을 거느리고 와서 호의하면서 이들을 인도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 호의를 거절하니까 그러면 내 종자 수인을 머물러 두어서 보호를 해주겠다니까 그것도 그렇게 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고. 여러분 철저하게 에서가 야곱을 섬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가진다는 것은 내가 보기 어떠하든지 내가 느끼기 어떠하든지 내가 어떻게 알고 있었든지 믿음을 갖는 겁니다. 말씀의 판단을 믿는 겁니다. 자, 사람들은 이런 장벽을 넘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내 눈에 보는 대로, 내가 알고 있는 대로, 내 느낌대로 사람들은 그렇게 믿으려고 하니까 믿음이 잘 안 생겨지는 거예요. 왜? 말씀은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에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말씀은 에서가 야곱을 섬길 거라고 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나 마치 여러분들이 믿음의 원리를 알면은 그래 지구가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이 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지구가 돌고 있는 거라고 내 눈에 보는 걸 부인하고 사실을 믿듯이 오늘 우리는 말씀이 진리이기 때문에 내 눈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어떤 모양이 있든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변화라는 것은 변화가 안 되는 사람하고 변화가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뭐냐? 자, 나는 변화가 안 된다. 그 사람은 뭘 보고 있냐면은 이 에서는 야곱이 볼 때 에서는 아직도 변화가 없어요. 이미 에서는 변화되었는데 아무 변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야곱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마음에서의 이 변화가 안 와요. 믿음의 길을 모르는 사람은 내 마음에 믿음을 가지면 이게 곧 변화의 시작이다. 이게 가장 큰 변화다. 이렇게 생각지를 못합니다. 변해야 변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평생 가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고 믿음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야곱이 33장에서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진리라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형 에서가 이제 떠나갔습니다. 내가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겠다고 하니까 야곱이 에서의 호의를 거절하니까 에서도 그러면 야곱이 원하는 대로 야곱을 섬기는 거죠. 굳이 자기 방식대로 하려고 하지 않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겨야 되니까 야곱이 원하는 대로 그대로 다 해줍니다. 자, 이렇게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습니다. 큰 어려움을 하나 넘었습니다. 큰 부담을 하나 넘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구원받은 지 10년, 20년 됐는데도 믿음을 못 배운 사람은 이 야곱의 삶에서 문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큰 부담을 넘고 나서 어떤 길로 가느냐. 17절이 이제 오늘 핵심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거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했습니다. 야곱이 에서라는 이런 부담이 떠나가고 나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숫곳이라는 곳으로 가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머물러 버리더라는 거예요. 자, 이 부담을 하나 넘고 야곱이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말씀이 진리네요. 하나님 말씀의 판단이 맞네요. 내가 보는 것, 내가 알고 있는 것 다 틀렸네. 이런 이제 하나님 역사를 경험을 했습니다. 부담을 넘었습니다. 근데 야곱의 마음에 머물고 싶은 거예요. 부담을 하나 넘고 나서 또다시 부담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 역사를 경험했는데 분명히 하나님 일하시는 걸 경험했는데 여기에서 다시 뒤로 물러나 버리는 거예요. 숫곳에 그냥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숫곳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지 못하고 이제 머물러 버린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히브리서 10장 38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입니다.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오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38절에서는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39절에서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진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왜 믿음의 발을 내딛고 부담도 넘고 한계를 넘어 왜 나가야 되느냐? 첫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기뻐하지 않느냐? 그건 우리가 침륜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침륜에 빠진다는 말은 멸망한다는 말입니다. 망한다 이 말이에요. 물론 우리는 죄사함의 믿음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지옥의 형벌은 우리가 벗어났습니다. 자, 그러나 삶에 있어서 똑같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기 때문에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가 믿음으로 안 살면, 그냥 믿음으로 살면 유익이 되고 복되니까 믿음으로 살아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은 망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건 삶을 살면서 마음에 어려움 없이 마음에 고통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믿음이 없으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음의 염려와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다 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목자 없는 양같이 그 자신에게 오는 모든 어려움을 자신이 다 당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피난처 없는 사람처럼 어려움이 오면 피난처 없이 자신이 다 당하고 살아야 되지만은 믿음을 배우게 되어지면 피난처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는데 어떤 침륜에 빠지느냐? 야곱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에스라는 부담을 넘고 나서 이제 좀 쉬자, 좀 머물자. 뒤로 딱 물러나니까 생각지 못했던 어려움이 닥치고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다시 창세기 33장으로 돌아가서 야곱이 나아가지 않고 머물게 되었을 때 부담을 피하고 뒤로 물러났을 때 어떤 문제가 일어나고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느냐. 33장에서 이제 숫곳에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을 위하여 우리간을 짓고 거기 머물렀는데 34장 1절, 창세기 34장 1절입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를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자, 야곱의 딸 디나가 그 땅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왜? 머물러 있으니까. 이제 숫곳에서 머물러 있다 보니까 여기 있는 여자들은 어떻게 사는가, 무슨 옷을 입고 어떻게 치장을 하고 뭘 어떻게 꾸미고 궁금한 거예요. 그냥 단지 그 땅에 여자들을 보러 갔습니다. 거기 갔다가 추장 세겜을 만나가지고 강간을 당하는 거예요. 자, 이걸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야곱의 아들들이 이 세겜 사람들을 남자들을 다 멸족을 시켜버립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야곱이 야 이제 큰일 났다. 이렇게 세겜 사람들을 다 죽인 걸 알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가만두지 않을 건데 결국 이 숲곳에 머물러 있지 못하고 쫓겨 도망을 갑니다. 자, 성경 34장 26절을 보십시오.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영구라. 그들의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모든 것과 덜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에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30절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나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자, 야곱이 큰 이제 난관에 부딪힌 거예요. 큰 어려움을 만난 거예요. 물론 야곱이 일어나서 결국 베델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이 시몬과 레이입니다. 이 시몬과 레이에 대해서 나중에 야곱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창세기 59장으로 넘어가 보십시오. 창세기 59장 5절. 창세기 59장 5절. 아, 죄송합니다. 49장입니다. 59장은 없지요? 예. 창세기 49장 5절입니다. 시몬과 레이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염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자, 이렇게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단지 그 마음에서 이 모든 재앙은 어디서 시작되냐면은 야곱의 마음에서 좀 머물러야 되겠다. 야, 이제 큰 산을 하나 넘었는데, 큰 부담을 하나 넘었는데, 뭐 숲곳에 좀 머물러 있으면 어떻겠나 하고 마음에서 뒤로 물러나버린 거예요. 성경은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했는데, 망한다고 했는데 이 야곱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에서가 떠나가고 이제는 자기를 칠 자가 없어져서 참 편안하고 좋은데 복을 받았는데 왜 야곱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느냐는 거예요. 이건 야곱의 마음 안에서 재앙을 불러온 거예요. 마음 안에서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야곱의 마음 안에서 성경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에서 뒤로 물러난 거예요. 그 마음 하나가 자기 딸을 불행하게 만들고 자기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든 재앙을 만나게 됩니다. 야곱의 마음에 아 숲곳에 머물러 있는다 해가지고 뭐가 좀 문제가 되겠나. 그러나 야곱이 뒤로 물러나는 그 마음이 자기 딸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 아들들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야, 내 마음에 믿음으로 살지 않고 뒤로 물러나는 이 하나가 이렇게 재앙을 불러오는 줄 알았으면 내가 믿음으로 살 텐데 또 발을 내딛고 부담을 넘어서 갈 텐데,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자, 뒤로 물러나면 내 마음이 기뻐하지 않는다. 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침륜에 빠지고 우리가 재앙을 만나는 걸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합니다. 꼭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냐고, 꼭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만 좀 내 원하는 대로 좀 하면 안 되냐고. 예, 하나님의 뜻이라는 그 법에 우리가 기속되어서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재앙을 만나기를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준 거예요. 그건 하나님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닙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자기 원대로 자기 뜻대로 말 안 듣는다고 재앙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가장 복된 길을 가고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기를 원하기 때문에, 야, 네가 그 길로 가면 재앙을 만나.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싫은 거예요. 아, 여기서 그냥 좀 머물고 싶은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야곱이 숫곳에 머무는 것을 기뻐하지 않느냐? 그건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베델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베델로 올라갔더라면 야곱은 이런 재앙을 안 만납니다. 왜 하나님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를 기뻐하느냐? 네가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이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 네 딸이 불행을 만나고 네 아들들이 불행을 만나고 너도 마음에 고통하게 되기 때문에 베델로 올라가야 하는 거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왜 가야 되느냐? 여러분, 그분이 독재고 우리는 그냥 그분 앞에 어쩔 수 없이 끌려 다녀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습니다. 당신의 유익을 위하여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야곱의 유익을 위하였어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느냐? 야곱의 유익을 위하였습니다. 베델로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 야곱에게 이런 재앙이 닥치고 이런 불행이 닥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베델로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느냐? 예, 우리를 위하였습니다. 나를 위하여란 말입니다.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 그분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니요. 그분은 우리가 행복한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복된 삶 사는 걸 기뻐하기 때문에,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뜻을 정해준 것은 여러분 마음에 100% 이것은 나를 위한 거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이라면, 야,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다, 그러면 이건 100% 나를 위한 거고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라고 믿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분을 위해서 내가 법으로 그분의 뜻에 끌려다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해 놓으신 거예요. 왜 베델로 올라가야 되냐? 내가 숲곳이 좋은데, 나는 이 숲곳이 좋은데 숲곳에 머물러 좀 있으면서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짓고 이렇게 살면 안 되냐? 예, 안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 말 속에는, 이 말 속에는 뭔가 하나님이, 하나님 말 안 들으면 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네가 여기 베델에 있으면, 베델에 올라가지 않고 숲곳에 머물러 있으면 너 재앙을 만난다, 빨리 여기서 떠나서 가라는 거예요. 베델로 향해 가라는 거예요. 야곱이 베델을 향해서 갔다면 이런 어려움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재앙을 만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재앙을 피하여 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복을 찾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야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명령을 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나를 위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철저하게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장래를 모르고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나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면은 그냥 내 뜻대로 야곱이 생각하는 것처럼 숲곳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삶을 실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첫 번째, 내가 믿음으로 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으면 이건 100% 나를 위한 거고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는 길이 믿음의 길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한두 번 믿음으로 살다가 부담을 넘고 나서 분명히 하나님 도우시는 걸 경험했는데 그 다음에 머물러 버리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여러분 믿음의 세계는 이 영의 길은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음식을 만드는 것은 익숙해지죠. 운전을 하는 것은 익숙해지죠. 자,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말은 부담이 점점 줄어들고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있습니까? 운전하는 게 부담스러운 사람 있어요? 예, 그 사람은 초보 운전자일 겁니다. 그렇죠? 운전을 계속하다 보니까 익숙해져 버리고 부담이 없어지죠. 자 음식을 하는 것도 손님을 대접한다. 자 음식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귀한 손님이 오면은 음식을 하는 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음식이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라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내 솜씨를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지. 부담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의 일들은 하다 보면 익숙해지고 부담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영적인 일은 늘 부담스러운 거예요. 할 때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담이 싫어서 한두 번 부담을 넘고 뒤로 물러나기 때문에 믿음을 못 배웁니다. 야곱이 에스라는 이 부담을 넘고 또 베델로 올라가고 이렇게 살면 믿음의 사람이 되는데 야곱이 믿음을 넘고 또 믿음을 한번 넘고 나서 또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야곱과 같은 삶을 삽니다. 야곱은 믿음을 못 배워요. 믿음으로 넘고 나서 또 물러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셨는데 하나님 역사하셨는데 야곱의 마음의 삶의 방향은 늘 뒤로 물러나는 방향에 가 있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많이 입고 누구보다도 하나님 역사를 많이 경험했는데 야곱은 믿음을 못 배웁니다. 왜? 어려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나서 뒤로 물러나 버리기 때문에요.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자주 등장하는데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사도행전 13장을 찾아보십시오. 사도행전 13장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4절.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술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종자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박수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박수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라 저희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가로되 모든 계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소경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기이 여기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가면서 요한을 수종자로 데려갔는데 요한이 이런 하나님 역사와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 섬의 총독이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받습니다. 자, 근데 문제는 13절입니다.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타고 밤빌레에 있는 버가 이르니 요한은 저희를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했습니다. 자, 이 13절의 마음이 야곱과 같은 똑같은 마음입니다. 자, 이 13절에 요한의 마음에 마가 요한의 마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 역사가 없어서? 하나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해서? 아니요. 또다시 야 여기 이 총독이 마음 열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면 얼마나 좋아요. 또다시 부담을 넘어서 새로운 곳에 가서 또 핍박이 기다리고 어려움이 그 길을 가려고 하니까 부담스러우니까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이게 마가 요한의 마음이고 이게 야곱과 똑같은 마음이고 이게 오늘 우리의 마음입니다. 제가 이번에 간사들을 불러다가 좀 책망을 했어요. 보면은 지난해 우리 간사들이 대학교에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과 싸웠습니다. 학교 측과도 싸우고 학생들 게시판에 우리에 대해서 비난하는 글 올리는 거 싸우고 다 싸워가지고 우리가 다 이겼단 말입니다. 동아리 취소하려고 하는 것도 싸워서 동아리 원상 회복하고 대자보를 붙이고 하면서 다 싸움을 싸우면서 다 이겼는데 올해 초에 우리 간사들 마음이 전부 다 어디로 가냐면은 야곱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이 마가 요한의 마음으로 간 거예요. 또 부담을 넘어서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는데 그 부담을 넘기 싫어서 이제 학교에서 아무 핍박 없이 그냥 아무 문제 안 일어나게 그냥 포스터 하나 붙이고 전단지나 몇 장 붙여놓고 이렇게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핍박이 없고 어려우면 역사도 안 일어나는 거죠, 보면은. 그 다음 이제 야곱이 숫곳에 머물게 되니까 전혀 생각지 못했던 문제들이 자꾸 일어나고 어려움이 자꾸 닥치는 거예요. 자, 그것처럼 간사들도 갈등이 일어나고 옳고 그른 가운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실제 역사는 안 일어나고 있는데 그 마음은 창기만도 못한 마음이에요. 왜?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오는 창기는 진짜 엄마는 생명을 위해서 오름을 버려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오름을 버리고 내 아이가 아닙니다. 내가 죄인 되더라도 저 아이 살려야 되겠다. 생명을 살리는데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봄철에 가장 굿뉴스코 홍보 모집을 활발하게 해야 될 시기에 뒤로 물러나 있으면서 마음엔 전부 다 오름이 자리를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왜 일어나냐면은 그걸 해소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돌이켜야 되냐면은 야 우리 마음에 야곱과 같은 마음으로 지난해 큰 싸움을 넘고 부담을 넘고 나서 그냥 숲곳에 머물러 버리는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자 믿음을 못 배우는 사람들은 이렇게 부담을 넘고 어려움을 넘었다가 이제 좀 야곱처럼 안주하고 싶고 그냥 머물고 싶고 또 다른 믿음의 길을 새로운 부담을 넘어서 믿음을 발을 내딛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 시작에 종의 말씀 하나 받아서 성경 공부를 하자 시작해서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 또 넘어가서 우리 그러면 가정 집회를 하자. 다 강사가 되어서 가정 집회를 하자. 청년들로부터 시작해서 실버까지 또 학생회는 학생회, 주일학교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모든 부서에서 가정 집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인드 교육을 좀 이제 접목을 해서 주변에 신앙엔 관심 없지만은 이런 마음의 세계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텐데 그래서 마인드 교육을 해서 강사들을 만들고 이 강사들이 가정 집회에 또 마인드 교육으로 또 복음 전하는 또 그런 집회를 하려고 이렇게 계속해서 발전해 왔는데 머물면 망하는 거예요. 머물면 죽는 거예요. 뒤로 물러나면 침륜에 빠진다고 돼 있기 때문에요.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도행전 15장. 자, 이 마가 요한이 망할 뿐만 아니라 마가 요한을 용납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도행전 15장 36절. 수일 후에 바울이 바나바들로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니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레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녀가며 교회들을 굳게 하니라. 마가 요한을 용납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나바입니다. 마가 요한을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자, 마가 요한을 용납했다는 것은 이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용납질 않았습니다. 그 마음을 용납하지 않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의 사람이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한 이 바나바와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지 않는 사도 바울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갈라쓰는 거예요. 실제 교회를 떠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참 복된 교회인 것은 우리는 마가 요한을 용납해주고 그냥 이 마가 요한을 용납 이렇게 사는 교회가 아니란 말입니다. 계속 부담을 넘고 새로운 일을 하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고 이 마가 요한을 용납지 않고 살아가는데 바나바도 하나님의 종이고 믿음의 종이었고 성령이 충만했던 사람이지만은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하니까 이제 바나바의 생애를 통해서는 힘 있는 복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이제 사도행전 16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시대가 이어지는 거예요. 바나바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어디로 갔느냐? 마가 요한을 택해서 구브로로 갔습니다. 이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마가 요한의 그 마음을 용납한 사람이 가는 방향이 그냥 좀 쉬고 좀 여유 있게 핍박 없이 편하게 살고 싶은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쓰는 겁니다. 실제 우리 선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교회 안에서 떠나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면은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한 사람들입니다.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지 않고 더 복음을 위해 살고 더 희생하고 더 전폭적으로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 살기 위해서 떠나는 사람은 아무도 못 봤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는 것이 뭐냐? 부담 없고 어려움 없는 길을 가기 위해서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해 버린 사람들이 안 맞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마음 중심에는 영적으로 이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하고 야곱의 마음처럼 머물고 싶고 부담 넘기 싫고 피하고 싶은 그 마음인데,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마음 때문에 떠납니다 소리는 못하고 교회나 종에 대해서 판단하고 허물을 이야기하고 없는 비난을 하고 비방을 하는 거예요. 마음 중심은 그 마음에 마가 요한의 마음을 용납했고 그 마음에 야곱과 같은 그 길을 갑니다. 저는 한 사람도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부담을 넘고 한계를 넘어가기 위해서 떠난 사람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데려와 보십시오.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에서 멀어져 있고 교회와 멀어져 어떤 길을 가는지 여러분 보셨습니까? 대부분의 육으로 흘러가면서 하는 이야기가 편하고 좋다고 합니다. 예, 그게 숫꽃입니다. 우리간을 짓고 집을 짓고 야곱이 늘 떠돌아서 부담을 넘어서 이렇게 가는 그 삶보다, 예, 숫꽃에 정착하고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짐승들을 우리간을 짓는 게 편하고 좋지요. 그 말은, 편하고 좋다는 말은 나는 숫꽃에 머물고 싶어서 숫꽃으로 갔습니다 이 소리예요. 나는 마가 요한을 용납했습니다 이 소리인 거예요. 망하는 줄 모르고요. 영육간에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영적인 신앙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육간에 망하게 되어 있는 게 뭐냐,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말은 거기 가면 재앙을 만나기 때문에 야곱이 숫꽃에 머물러 있으면서 생각지 못했던 재앙을 만나더라는 거예요. 야곱이 숫꽃에 머물러 있으면서 자기 딸 디나가 강간당할 줄 누가 알았으며 시몬과 레이가 저주를 받을 줄 누가 알았겠냐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숫꽃에 계속 머물러 살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결국은 거기서 떠나서 또 딴 곳으로 가야 했단 말입니다. 영육간에 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이 마음 하나가 우리를 망하게 하구나. 이 마음 하나가 망하게 하구나. 수많은 생명을 잃을 뿐만 아니라 나도 망하고 내 신앙도 망하고 내 삶도 망하고 다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믿음이 있었던 바나바의 삶이 마가 요한이라는 마음 하나 용납하니까 망하네. 부담을 넘고 아 여기 좀 머물지, 여기 좋은데, 아 총독이 마음 열었는데 여기서 복음 전하면 되지, 이보다 더 좋은 데가 어디 있겠냐, 또 부담을 향해 넘어가고 또 한계를 넘어가는 이 삶이 싫은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의 길을 가는데 왜 믿음을 못 배우냐,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안 배워지는 거예요. 한번 어떻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난 다음에 믿음을 배우느냐, 못 배워요. 왜?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가 요한을 거절했습니다. 또 부담스럽지만은 그 부담을 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박 목사님에게 영적인 어떤 일을 하고 교제하는 부분에 있어서 부담스럽고 막막하고 길이 안 보인다고 하니까 박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 이제 막막하냐? 나는 50년 동안 막막했다. 그래서 주를 찾아야 했고 주를 의지해야 했고, 예, 그게 우리가 영적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또 새롭게 믿음의 발을 내딛고 하면 또 막막하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믿음을 못 배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물러나는 거예요. 또 이제 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고 부담스러우니까 부담 없는 길을 택해 가기 때문에 믿음을 못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래전에 성교학교 있으면서 뭘 하나 터득해, 이 육체에 노가다를 하면서, 그때 여러분들이 대덕수양관 가면은 그 대덕수양관이 저희들 성교학교 있을 때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 큰 건물을 짓다 보니까 수시로 무시로 이제 봉사를 하러 가서 예배당 그 짓는 일을 했었는데, 그때 뭘 하나 터득했냐면은, 한 일주일 단위로 가서, 집회 없는 기간 일주일 단위로 가서 우리 성교학생들 가서 봉사하고 일을 하고 왔다가 또 집회 갔다가 또 뭐 한동안 이제 바쁘면은 집회 참석하고 복음일 했다가 시간이 나면은 또 가서 봉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때 뭘 터득했냐면은, 이 육체 노동을 해보니까 하루 이틀은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한 3일쯤 되면은 편안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몸이 어스러지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도 못하겠고 너무너무 힘든데, 한 3일쯤 지나니까 편해지고 4일째부터 너무 그냥 편한 거예요. 일 안 하고 일어나면 똑같이 그래 편안한 거예요. 근데 한 달쯤 지나 그 다음에 또 하려고 하면 또 힘든 거예요. 근데 이제 뭘 하나 터득하게 되면은, 아, 원래 이렇게 힘든 거야. 처음에 하루 이틀은 몸이 으스러지는 것 같이 힘들지만은 3일쯤 지나면 편안해져,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넘기 쉽겠죠? 그렇죠? 금식을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야, 일주일 금식을 어떻게 하나? 아니요, 하루 이틀 제일 힘듭니다. 3일쯤 지나면 편안해져요. 그냥 힘만 좀 없지. 3일째나 4일째나 5일째나 거의 똑같습니다. 그걸 알면, 그 부담을 넘을 줄 알면은, 그래, 원래 이래 처음에는 힘든 거야. 그게 터득이 되는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내가 또 새로 믿음으로 나가려고 하면 또 막막하고 부담스러운데, 그래, 또 내가 지난번에 내가 부담을 넘었다 해서, 우리 간사들 예를 들면 지난 학기에 부담을 넘고 싸우고 넘었다 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막 편안하게 막 이렇게 학교 안에서 홍보하고 가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부담스러운 거예요. 처음 하는 거와 똑같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때 간사들이 물러난 거예요. 아니야, 이게 처음에 이래 부담스럽지만은 또 핍박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싸움이 일어날지 모르지만은 또 싸우다 보면 처음에는 이래 어렵고 처음에는 이렇게 부담스럽지만은 넘다 보면 또 넘을 수 있어. 편안해져. 이렇게 넘어가야 믿음을 배우는데, 지난해 한마디로 박터지게 싸우고 나서 이번에 물러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간사들을 책망한 거예요. 왜 뒤로 물러나서 핍박도 없고 역사도 없이 그러고 있냐고. 그러면서 마음에 희한한 것은 그러고 나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간사들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그 마음에 다 옳은 생각이 자리를 잡고 역사는 안 일어나고 있고 생명은 죽어가고 있는데 전부 다 오름 가지고 이렇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평안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 고통스럽고 힘들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좀 더 지나면은 이제 티각태각 싸우게 되겠죠, 보면. 좀 더 지나면 이제 뭐 못하겠다. 나 안 한다고 때려치우겠죠, 보면은. 좀 더 지나면은 저 사람의 보기 싫어가지고 내 신앙 못하겠다. 그거는. 좀 더 지나면 내가 이사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왜? 마음에서 물러나는 마음이 이 모든 재앙을 불러오는 거예요.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니까 간사들만 그런 줄 알고 옆에 간사 누가 간사야 하고 이러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여러분 마음 안에 제 마음 안에 동일하게 우리 마음에서는 그 부담을 넘고 나서 피하고자 하는 마음이 늘 마음의 자리를 잡는데, 믿음을 터득한 사람은 그래 늘 시작은 이렇게 부담스럽지만은 이 부담을 넘어가야 하는 거야. 이 부담을 넘어서 또 새롭게 발을 내딛고 나가야 되는 거야. 처음엔 부담스럽지만 믿음의 길을 가려면 항상 이 부담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이걸 넘어서 가는 거라고 여러분 마음에 손을 꺼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담을 넘어서 내 마음에 야곱의 그 마음, 내 마음에 이 마가 요한의 마음, 이게 용납되면 내 인생이 망하고 내 삶이 불행해지고 나는 사실을 여러분 마음에 분명하게 선을 긋고 믿음의 발을 내딛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